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연결이 돼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 계속 16장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베푸신 일곱 가지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보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3장 유월절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드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며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히시고 죽으시고, 이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인 16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였죠.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슬픔도 있었겠지만 세상적인 염려 그리고 두려움 걱정이 더 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느냐, 어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굳게 해 주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부터의 내용을 다 보시면 다 무엇으로 위로해 주세요? 다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 사람의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14장으로 가면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의 눈을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나요? 자기 자신만 보고 이 세상 현실만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눈을 제자들 자신과 이 세상에서 돌려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국에 너희 처소를 마련했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곧 다시 오겠다.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이루어주겠다. 기도로서 끝까지 교제 나누시겠다는 거죠. 육체로는 함께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현실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실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이 끝까지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약속과 위로의 말씀들,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너희를 좀 더 낫게 해줄게.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굳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도. 형제 여러분, 우리의 참 위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 위로가 안 된다면, 이 복음이 힘이 안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본향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현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된 현실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된다면 다른 데서는 절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듯 서로 복음으로 위로하고 교제 나누며 힘을 얻어 더욱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왜 하나 되게 이 교회로 부르셨느냐?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래서 서로 힘을 얻어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다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새교인 받는 이 복된 현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이제 끝맺으세요. 그리고 17장으로 가면 이제 기도하시고 18장으로 가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데 끝맺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볼 텐데 중요한 거는 아니 중요하다기보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굳게 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러고 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생각은 세상으로만 가 있어요. 세상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복음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여 주실까?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때 이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여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성령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분명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망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서로 묻고 있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성취하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때가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서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처럼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죠.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으로 비유를 해주시냐 하면, 여자가 해산의 때, 이제 아기를 열 달 동안 가지고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때가 되면 근심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고통 없이 낳는 애는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근심이 있을 거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 나게 되면 그 고통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이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은 기쁨, 자녀를 얻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과 근심은 기억조차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잠시 근심과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어 이전에 그 고통과 근심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때가 있다는 거죠. 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 때. 그렇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는 때. 그래서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때. 이 두 때는 어느 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텐데. 왜? 마치 여인의 해산하는 때와 같은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찾아올 것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때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때를 알려주세요. 3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때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때는 예수님이 철저히 홀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가 해산의 고통의 때라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철저히 혼자 남겨지는 때가 온다.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여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남겨지실 거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장담했지만 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겁니다. 모든 제자들 다 떠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남겨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겠다. 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흩어질 거다. 왜? 예수님 때문에 찾아올 세상 문제들 때문에. 세상 환란이 찾아올 때에 세상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서 그 죄값을 치러지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건데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죠. 혼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 우리도 그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실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삶 속에서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만 휩싸여 예수님을 늘 언제든지 떠나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세상 현실로 인해 자꾸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혼자 남겨둘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잘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서로서로를 인간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실망밖에 없어요. 이러한 우리 신실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들어갈 부분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이루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빨리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 교회, 각 성도, 각 가정, 우리 자녀 소망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가야 되는 것. 예수님만 인정하는 싸움. 그것이 성도가 가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곧 예수님이 철저히 혼자 남겨주실 것이라. 그런데 32절 뒷부분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철저히 홀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에도 누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한순간도 혼자 남겨지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해 돌아서고 철저히 우리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세요.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요, 가장 귀한 보화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것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혼자 남겨지시는 십자가 죽음의 때가 제자들이 애통하는 때이고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때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즉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지만 곧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제자들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질 것이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게 돼요. 2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로 인해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 부활 때에 제자들이 맛보았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는 저와 여러분도 더욱 완전하게 맛보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눌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떤 근심, 고통의 현실들도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어 다시는 그 고통과 근심은 기억조차 못할 거예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만난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참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다시는 근심과 애통과 고통의 현실이 없는 완전한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에는요 눈물, 애통, 아픔, 근심, 고통이 없다고 하십니다. 뭐만 남아있다고요? 영원한 기쁨. 왜?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나눌 완전한 사랑의 교제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 다 달라도요, 한 가지는 같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빠져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요, 천국에 대한 열망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열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열망이 되겠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이 예배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의 자리인데 예수님의 열망이 없으면 이 교제, 이 예배가 무슨 열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열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교제 나누기 위해 말씀으로 오는 건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예배를 주신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천국 소망하고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이 열망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열망을 회복하도록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돌아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없네요. 제가 설교를 좀 길게 준비한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알려주실 때 왜 해산의 고통의 비유로 하셨을까? 여인의 해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실까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루실 현실, 제자들이 겪을 어려운 삶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말씀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성취해 주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 듣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득 가득 풍성하게 넘치도록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난 자녀들이라는 것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늘 기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더욱 깊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열망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또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더욱더욱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